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고신교단 등 대형 교단들의 정동수 목사 킹제임스 성경 이단 지정 위협과 횡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교단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결코 이런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고신 등 장로교단 총회장, 이단 대책위원장께 이단성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단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지 마라. 장로교 이단 판정의 문제, 또 많은 이단 사냥꾼들 문제, 대한성서공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뭐 이단이 많고 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고 이런 국가는 제가 알기에 전 세계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나라하고 달리 유독 한국에는 이단을 판정하는 기관, 단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일로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소위 또 이단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일의 다수는 장로교 간판을 단 데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회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덜 강조합니다. 신학자 존 칼빈의 신학을 수용하며 한국의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낙스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분이 썼냐 하면, 한국의 장로교는 예장과 기장으로 나눠집니다.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다. 예장은 300여 개로 교단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기장은 분열이 되지 않고 단 하나의 교단입니다. 예수교 장로회는 지금 장로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300개가 된다는 게 교단이 300개. 서로가 신학적인 노선의 차이로 분리가 되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가 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가. 예장이 수백 개로 분열이 된 것은 신학적, 교리적 차이가 아니라 인간, 괄호치고 특히 목사, 괄호닫고의 탐욕, 돈, 이기심, 정치적인 욕심, 명예심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장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단이며 사회 참여와 구원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장로교에 대해서 그런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수백 개 교단이 있다. 자, 큰 교단을 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예장, 합동, 통합, 백석, 고신, 합신, 그 다음에 기장 이런 그 교단들이 있는데,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에 가장 최근 나온 그 통계를 가서 보니까 개신교 교단이 374개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감리교, 문대 다 이렇게 다 따져봤더니 이렇게 등록이 된 게 지금 374개. 그렇게 얘기하고 교인 수로는 통합 측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나무 위키에 가서 개신교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개신교 대한민국.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장로교단 교인 수가 나와요. 2018년 기준 교인 수로 통합 측이 279만, 합동이 276만, 백석이 140만, 고신이 46만, 기장이 28만, 그 다음에 합신이 13만, 그리고 이제 감리교가 한 133만, 뭐 이렇게 이제 통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도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초대교회부터 종교인들이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핍박, 탄압하는 그런 추세는 끊이지 않고 지난 2000년간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이제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경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울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이라고.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대다수 성경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박멸했습니다. 이러한 교리, 이단 박멸 교리를 확고하게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연옥교리를 세우고 마리아 숭배하는 그런 교리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 이단 박멸할 때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교리적 토대를 마련해 주고 이런 교리적 토대하에서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고 한 그런 사람들을 박멸한 이런 장본인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중세 천주교에는 역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암흑시대에 자기들의 믿음과 다르면 다 그냥 이단이라고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마녀 사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고문하고 여러분이 가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든지 위키백과 이런 데 가서 이 사람들이 이단을 처형하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그 고문기구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고 탄압할 수 있을까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성경신자들과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재산을 이제 약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하고 마녀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인 사람들이 아마 5천만에서 1억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려 1000년 이상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일이 유럽 전역에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인간의 이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이걸 얻기가 대단히 힘들었어요. 양심의 자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년 이상이나 당시 모든 유럽의 국가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신정국가를 해야 된다. 신정국가, 그건 뭐냐? 국가가 종교를 정해주는 거예요. 넌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이것만 믿어야 된다. 이게 정교분리가 이제 되지 않고 국가가 종교를 지정해주는 이런 국가교회.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국가에서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허용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한 시스템이 15세기, 16세기, 심지어 17세기, 18세기 스페인 종교재판이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전 유럽에 확산이 돼 있었어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루터교예요. 그 루터교는 독일,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의 국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3국에서는 루터교 외에 다른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칼빈, 존 낙스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오직 장로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영국의 헨리 8세가 이혼 문제 때문에 국가교회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뭐만 믿어야 되냐? 성공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국에서 나는 성공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청교도들이 국교도, 국교도가 성공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국교도인데 이 국교도들의 탄압을 피해갖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또 모체가 된 이것들의 모체가 된 로마 카톨릭 교회에게 이게 모체가 되고 또 뿌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비슷하게 이단 사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같은 사람은 재침례 교도들 엄청나게 탄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반유대주의 이런 책을 써서 그래서 유대인 학살하는 그러한 이런 일을 승인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엄청난 그런 일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런 일도 루터가 이제 자행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국가가 종교를 하나만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국가교회, 신정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국가교회 시스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도저히 우린 성공의 방식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래서 미국으로 이주했어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는 또 뭘 한 거예요? 국가교회라는 거예요. 뭐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청교도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때 우리 선조가 되는 침례교인들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국가교회 반대한다. 그 다음에 이단 사냥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법제화가 되고 미국 헌법에 이제 명기가 돼서 미국의 수정헌법 안에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는 분리가 된다. 이런 것이 명기가 돼서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지 이제 한 6천년 됐는데 정말 5,700년, 800년 동안 국가교회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자유헌법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명기가 돼서 드디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얻은 게 이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200년밖에 안 됐다. 자, 이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을 맞고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이승만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유헌법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의 1조에서 9조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걸 이제 규정하고 있고, 여기 가서 보면 2장에 가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권리가 뭐냐,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닌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와서 물으면 행복추구권이에요. 행복추구권. 그러고 나서 20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무엇을 믿든지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 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미 미국 헌법에 그렇게 다 명기가 돼 있고 이걸 얻기 위해서 무려 한 5,800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거를 5,800년 만에 얻어냈어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교단이나 교회나 목사나 그저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최상위의 권리예요. 가장 큰 권리가 양심의 자유,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국가나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가서 전하고 하는 거 어느 누구에도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자유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천부적인 그와 같은 권리다. 천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땅의 여러 개신교단들은 자기들의 교리와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믿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이단교리라고 개인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 이건 성경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단교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양심을 짓누르고 이단이니 이단성이니 이걸 해갖고 교단 전체가 그걸 들고 일어서서 이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신문에 올리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과 믿는 바가 다르다고 이단성으로 낙인을 찍는 거는 과거 천주교의 마녀사상과 거의 동일한 것이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크게 형벌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냐?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자유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난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의 교리가 정말 이단 교리고 그 사람이 이단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 이런 거 우리가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교단이 나서서 저걸 이단이라고 규정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양심의 자유예요. 몰몬을 믿든 안식교를 믿든 뭘 믿든 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 이거는 이단이야, 그렇게 해서 이단으로 이게 정리가 이제 되는 거지, 한국의 장로교회처럼 뭐 저게 이단이다 해서 신문에 올리고 그런 일 미국에서는 없습니다. 자, 장로교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나 단체 혹은 교단 이런 거를 이단 혹은 이단성을 지정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데가 장로교단이다. 이건 뭐 누구에게 물어봐도 사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냐?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칼빈은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구현하고 국가교회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신정정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칼빈이에요. 자, 15세기, 16세기 유럽, 특히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교도에서 미국으로 떠났고, 내가 미국까진 갈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린 데가 어디냐? 스위스의 제네바였습니다. 어느 면에서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그 스위스의 제네바니까 누가 있어요? 칼빈이 있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철권 통치,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무시무시한 신정정치를 시행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중세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내가 믿고 싶은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교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칼빈이 제네바에 철권 통치를 하고 신정정치를 펴고 뭐 그래도 뭐 그게 그런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신정정치, 국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유대인들을 증오해야 된다는 이런 글을 써서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일 때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루터의 글이에요. 우리 조상 루터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핍박해야 된다고 글을 쓰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이제 감행을 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천주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에게서 나온 장로교의 후예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또한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하고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하고. 자, 말씀드린 대로 1945년 해방 이후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샤머니즘하고 결합이 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 땅에 넘쳐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뭐 신앙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우후죽순 이제 생겨나서 가정 파탄 생기고 집단 노예 생활하게 되고 또 통일교 같은 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형 교단들은 이단 사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그렇게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뭐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좋은 의도로 이렇게 가정 파탄 일으키고 집단 노예 생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감별하고 이런 데가 이단이다 뭐 사입이다 이렇게 정하는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취지로 아마 이단 대책위원회 같은 것들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단을 박멸한다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단 사냥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이 된 것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특정 교단의 교리나 이단 대책위원회나 이단 대책위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단으로 지정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마녀 사냥식 이단 만들기를 근절해야 된다. 이게 언제 거냐? 2023년 6월 6일 기독교 한국신문이라는 데서 저게 나온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10대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가 어떤 단체에 대해 불의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아닙니다, 이게. 저기 나와 있는 신문의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주요 10대 교단.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를 소환해서 변론의 기회를 주고 주장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냥 이단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 피해자가 바로 저예요. 고신교단 같은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편지 보내고 나를 소환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물어봐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단성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사냥식 이단 만들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근절해야 된다고 지금 기독교 한국신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같은 장로교단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단 문제를 두고. 자, 예수교 장로회에서 가장 작은 교단은 합신. 아까 말씀드린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여기 합신하고 합동 270만이잖아요. 둘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뭐 두 날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합동 측은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네 교단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합신 측에는 이거 문제 있다 그러고 이단성 있다 그러고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이단 사냥꾼 두 얼굴 가면을 벗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웃교회 아니 이웃교단으로부터 이단 사입으로 정죄된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단 사입으로 찍혀 전도를 비롯한 결혼, 가정해체 등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단 및 사입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정죄한 이단 사냥꾼들은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목회자와 학자들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단 사이비 이거 규정하는 게 많으니까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돈을 뜯어내니까 그래서 가정 파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멀쩡하게 내 양심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자기 아내나 남편이 어느 뭐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네이버나 쳐보니까 이게 이단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면 부부싸움하고 가장 파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이런 구원 이런 것만 부인하지 않으면 그럼 이단 사입이 규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 교회 교인들은 한국교회 교인이 아니냐. 이 사람 다 한국교회 교인인데 서로 같은 옆에 있는 이웃교회 교단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니까 문제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심지어 해명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밀어붙이기 대 이단 및 사이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번 이단 및 사이비로 정죄된 교회는 이분이 이렇게 여기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도 한국교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다 시정을 해도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교회 교인들은 한국교회 교인이 아니냐. 한국교회 교인이죠. 그래서 일부 목사와 신학자들 뭐라 그래요? 확실한 이단, 신천지라든지 이런 확실한 이단, 이거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잣대로 이단 및 사이비로 규정하거나 올무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의 실정이. 안타까운 것은 합신 측 이대희가 제기한 두날개 그 프로그램의 김모모 목사에 대한 이단성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오늘 중대형 교회, 아니 한국교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교단 이단이 아니라 그러고 한 교단 이단이라 그러는데 한 교단 이단, 뭐 이단성이 있다 그러면 신문에 한번 나오면 그냥 그 이단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단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신 측에 속한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교단과 이웃교회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싸우니까. 또한 교인들의 교회 이탈을 이렇게 해야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신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장로교 이단, 이단선 판정의 큰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장로교단,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는 합동, 하나는 합신, 다 예수교 장로회인데 동일한 사람, 동일한 문제를 두고 하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하나는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한 건 가장 큰 교단 270만 되는데 그 교단 문제 없음 그렇게 얘기하는데 10만 명뿐이 안 되는 조그만 그런 교단 이단성이 있다고 하면 그날로 신문에 네이버에 해서 이 사람은 이단성이 있고 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걸로 찍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이단성 판정을 받은 이 교회 당사자, 이 교회가 완전히 이단성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통합 279만 명, 합동 276만 명, 백석 140만 명, 고신 46만 명, 기장 28만 명, 합신 13만 명 등 이런 모든 교단에서 다 이단성 없다고 오케이 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6대 교단인가 뭔가가 다 이단성 없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모여갖고 없다고 뭐 있다 그런 거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반대하고 신문이나 이런 뭐 동영상이든 모든 매체에 이단이든 뭐 이단성이 있다고 발표하면 그날로부터 그 교회와 그 목사는 이단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는 거. 270만이 규정을 하든 10만이 규정을 하든 그러면 그게 교단이라고 해서 교단 거기 신문이고 어디에서 나면은 그날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이론적으로 여섯 군데 장로교단의 심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섯 개 가운데 하나라도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날로 이단이 되거나 이단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모든 교단들은 당사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하고 신문에 발표하고 말아요. 다른 5대 교단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기 합신 같으면 10만 분이 안 된다는데 가장 작은 교단인 합신에서 예,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은 그러면 이단성이 있고 당신이 이단이요 그렇게 내리면은 그럼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이. 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가장 작은 교단이 고신이고 합신이고 이런데 이런 데가 가장 극렬하게 이단, 이단성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 돈을 주면 결국 다 풀어준다. 돈을 주면.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몇몇 교단에서 이제 이단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정광욱 목사라고 한 분이 안기총 회장이 된 다음에 이 변숙 목사 이단 해제해야 되겠다고 이단 해제했어요. 그리고 한기총의 멤버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 투데이에 변숙 목사가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종교 마피아라고 네 명을 비난했어요. 저는 변숙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사랑하는 교회가 뭔지 뭘 갖고 이단이라고 이제 모릅니다. 그냥 한 사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분이 얘기했냐. 이단 사냥꾼들은 전화 한 통 없이 나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저도 똑같아요. 고신 전화 한 통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이단에 이단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백석교단 전화 한 통 없어요. 거기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단 규정하면 안 되는. 나중에 규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항의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변숙 목사에게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앞으로 이단 사냥꾼들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에 교계 언론, 기독교 이런 신문이 여기가 다 합세해서 나를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전광훈 목사가 뭐 어떻다, 변승우 목사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소환도 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단이다 이단성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받으면 이단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일반 재판 받으러 가도 돈 있는 사람은 다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고, 지금 교회 이단 지정하고 뭐 이단성 지정하는 일도 거의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런 가운데 놀라운 책이 나왔습니다. 2021년 11월 24일에 거기 가서 보니까 부제가 뭐냐,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 간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 저자는 황교학인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캐나다의 유명한 맥메스터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 센터 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디민 목회학 박사를 하고 한국에서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법대 박사과정에서 학위 PhD를 마친 분이 한규학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히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학위를 이렇게 보니까 현재 로우타임스 기독공보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소제목이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 간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 이런 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견하고 오늘 쿠팡에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가서 좀 이 이단 간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이 뭔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단 간별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든 이단이 됐습니다. 지난 한국교회 30년은 그야말로 이단 간별사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기극을 연출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장 통합교단의 100회 총회, 2015년은 그 총회 기념으로 최영남 목사는 그동안 이단으로 묶였던 사람들의 소명을 직접 듣고 이대위와 특별사면위의 검증을 통하여 억울하게 이단 간별사들의 영향으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사면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단 간별사들의 공통점은 교리 간별을 근거로 항시 돈을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책에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전쟁이 아니라 교리를 빌미로 쩐의 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쩐의 전쟁을 했습니다. 돈을 주면 정통이고 기사도 삭제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강의도 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언론과 다들 무슨 뭐 교회와 신앙 뭐 이런 잡지도 내고 소속 교단의 또 이단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특히 최모모, 진모모, 이건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교단을 등에 업고, 제가 이단 대책 뭐 거기 합동에 갔을 때 진 모씨가 그때 이단 대책 위원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단 대책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돈 받고 사람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이단 간별사 중에 하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단을 등에 업고 서로 연계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단 간별사들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이 책이 엄청 두꺼워요. 값도 3만 천 원인가 얼마나 비싸요, 두꺼워갖고. 자, 이 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최모모, 그 다음에 탕모모, 그의 두 아들 탕모모, 그 다음에 진모모, 박모모, 정모모. 저는 아닙니다. 여기 이제 속편이 또 나온다고 거기에다가 저랑 이름이 비슷해, 정동모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속편이 뭐냐, 제목이 엄청나요. 장로교 이단 대책위원회 대교회 사기극. 여러분, 이게 이제 속편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단 간별 면허를 줬을까? 여러분 가서 너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 면허가 있어야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단. 누가 이단 감별 면허를 줬냐? 이거 하나님이 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이단 감별 면허. 예. 누가 줬냐? 다 자의적 해석. 예, 이걸 가지고 이단이다 뭐다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책에 이단 감별의 아버지는 탕모모인데 과연 누가 이 사람에게 권위를 줬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다 자의적 해석하고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했다고 이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다 이게 설명하는 그러한 그 쪽지가 거기 나와 있는데 최모모, 예, 이 사람 본인 스스로 이단 혐의를 지금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와 신앙 월간지를 내고 있고 거기다 무슨 글 쓰고 그러면 뭐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탁모모는 탁모모의 장남인데 현대종교 이단 사냥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 부사장이고 여기 책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통일교 옹호하는 그런 논문을 썼더라. 이 사람이 탁모모는 둘째 아들인가 봐요. 현대종교 발행인인데 아동모욕 손해배상 소송하고 불법모금 벌금형 받고 거짓말의 명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책 지은 사람이 이 모모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카페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자인데 합동과 통합에서 이단성으로 규정이 된 자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인 모모 옛날에 합동 이단 대책위원장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된지 최모모와 이단 카르텔을 형성했는데 학력이 중학교 1년 중퇴자예요. 여러분 공식 학력이 중학교 1년 중퇴자. 예, 이런데 강제 개종 유도하고 하다가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받았다고 책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박모모 끊임없는 학력 논란 합동에서 이단 정죄 받았고 아까 얘기한 정동모 여기는 최상경의 친구인데 여기 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포르노 교과서인 하나 되는 그런 기쁨 이걸 추천해서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자들 몇 사람이 모여갖고 우리 킹제임 성경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여기 지금 현대종교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준 분이 당신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그런 것 같으니 빨리 당장 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4월 13일에 연구 기관이 하나가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이단 연구학회예요. 아,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에게 이단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본들끼리 저렇게 다 만들어 놓고 어디서 모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 제일 작은 교단이 어디라 그랬어요? 합신. 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모였는데 뭐 이승구 교수라고 조직신학 은퇴한 무슨 석좌 교수인지 뭐 그런 사람이 뭐 주도를 한다. 거기 가서 보니까 탁모 씨의 이 첫째 아들 모여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11월 9일 킹제임 성경을 주제로 학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게 늦춰져서 내년 2월에 할 것 같으니 목사님 잘 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전화를 이제 줬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 장로교단들끼리도 이단성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끼리도 달라요. 그래서 이단성 시비 이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2016년 8월 19일에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단 관련 용어와 그 다음에 제재 단계를 좀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누가 권리를 준 거야, 자기들끼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어디가 모였냐, 예장 고신 총회회관에 모였는데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백석, 기감, 기침, 기성 등 8개 교단 2대 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단과 이단성을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합시다. 자, 이것도 안 됐나 봐요. 또 그래갖고 2020년 5월 8일에 기독공부에 난 거예요. 이단과 이단성 사이비 교단별 규정 용어 통일. 왜?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좀 제발 이거 통일하든지 좀 이단 지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자꾸 생기니까 부담을 느끼고 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이 뭐냐, 이단성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단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이걸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은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참여금지, 교류금지, 그 다음에 뭐 예의주시, 뭐 이런 딱지를 이제 붙인다는 거, 이단성은. 이단은 이단성을 넘어서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이자 일체의 공통부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성경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그런 단체나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가 예를 들면 뭐 신천지, 이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죠. 사이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단이냐? 아니에요. 뭐 부인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가장 잘 설명하고 조주신한 모든 걸 다 가르치고,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 천국, 지옥, 여기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 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목사가 안 써서 붙여서 유튜브에 휴거는 없다. 그것도 누구예요? 고신측 목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불신 목사들 안 가르치는 거 제가 다 가르치고, 한국에서 저만큼 성경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있으면 한번 나한테 와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공통분모 기본교리에서 벗어난 게 있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미국에 있으면, 그래서 침례교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 있으면 가장 성경적인 그런 목사다. 그렇게 이제 호칭을 받을 거예요. 자, 이번 2024년 9월에 이제 장로교 총회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이제 여섯 개 교단 다 총회가 이제 열리는데, 이번 9월 총회에 장로교 총회 또는 이단 연구학회 이런 등에서 어떤 교단이나 단체가 나나 킹제임 성경을 이단이다, 이단성이라고 규정하면 이번에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 권리, 행복 추구권, 이거 국가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거를 무슨 교단이니 뭐니 목사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뺏어가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바울처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시저, 아우구스투스에게 항의했잖아요. 거기까지 로마에까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민형사소송, 이번에 하게 되면 진짜 민사소송 진짜 10억, 20억이고 다 해서라도 좀 정신을 좀 차리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나를 또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런 교단의 모든 비리 폭로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말씀드리지만 이건 인권 유린,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주신 거, 이거를 그냥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고 명예훼손이고 모욕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극한 형벌을 받을 그와 같은 일이다. 그래서 나와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심지어 국가도 억누를 수 없는, 아, 윤석열 대통령도 억누르지 못해요. 사법부도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억누르지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채널이 지금 46만이에요. 뭐 이런 웬만한 이런 허접한 이런 교단, 이거 숫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그 교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어디에 있냐? 이단성이란 애매모호한 말에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단성은 뭐냐? 뭐라고 규정했어요?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데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단체나 사람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정해놓고 애매모호하면 그냥 이단성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자, 이 말은 이단이 아니지만 특히 장로교단의 어떤 교리나 실행과 다른 면이 있다고 규정하는 게 그게 이단성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 장로교의 믿음과 다릅니다. 어느 면에서 다르냐? 저는 킹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분들은 개혁성경 쓰고 있어요. 그분은 세례주고 저는 침례를 줍니다. 저는 칼빈주의 믿지 않고 그분들은 칼빈주의 신봉하고 있어요. 우리 전 세계 모든 침례교인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 이런 거, 그건 구약시대 교회나 하는 거지. 프로테스탄트 무슨 교회, 천주교에서나 나온 데서 하는 거지. 우리 침례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뭐라 그래, 이단성이 있다,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한마디로 장로교단이 믿는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실행과 내가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나를 그렇게 이단성으로 규정한 뭐 합동이나 아니면 고신이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나하고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핵심 내용은 같지만 실행면이 다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핵심 믿음은 같지만 몇몇 교리와 실행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한국에 교단이 몇 개가 있어요? 387개가 있다 그랬죠, 아까. 그게 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믿는 바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교단이 다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단이 다 이단성이 있는 거다. 아, 이단성이 하나도 없으면 교단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387개인가가 있고 장로교회 안에 예수교 장로교회만 지금 300개가 있다니까. 이 모든 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파는 타교파나 교단에 대해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교단이든 아니면 감리교단이든 어느 교단이 어떤 사람이 이단성이 있다 그런 말을 지금부터 사용하려고 하면 모든 교단은 2024년 9월 총회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교단은 이단성이 있다고 공표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2024년 9월 총회에서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 감리교든 모든 교단은 누구를 이단성이라고 지정하기 전에 다른 모든 교단은 다 이단성이 있다, 우리만 정통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공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이 약하다고 생각된 교회나 목사에게만 애매모호하게 이단성이란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세 천주교의 마녀 사냥치 이단 정죄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애매모호하게.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대개 9월 이제 총회 하면은 교계 신문에 이단 대책위원회 결정사항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이단성. 이 사람, 이 교회는 이단성이 있습니다 해서 참여금지, 교류금지 예의주시해서 명단을 이제 발표해요. 그 다음에 이단 명단을 발표하면 그게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나요. 그럼 내부에 가서 이단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단성과 이단이 같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단성이 이단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단성이 이단.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대위 위원장 지나고 나서 다른 분이, 좋은 분이 이제 이단대책위원장이 됐어요. 합동 측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단대책위원장이 이단하고 이단성은 좀 다릅니다 하고 신문에 나와서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단하고 이단성,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과 이단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분이 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면 나한테 데려오세요. 내가 다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신문에 좀 인터뷰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단이 아니라고. 왜 이단성이라고 해서 한번 발표가 되면 이단, 이단성 구분이 없어져요. 이 한국당에서는 찾으면 다 이단으로 나오는데 이단이나 이단성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목사님 그런 말 저한테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도들 가서 네이버나 구글 가서 이단 치면 거기 이단 명단 나오고 이단성 명단 나오는데 이단이나 이단성이나 다 같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대다수 성도들, 심지어 목사들도 이단성이 이단으로 알고 있으니 목사님이 제발 좀 인터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는데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뷰를 못하죠. 자기한테 데려오라 그러는데 이단 대책위원장이 1년 하면 끝나고 마는데 그 다음에도 딴 사람이 대책위원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 돈을 빨아먹는 여러 이단 연구단체들이 이미 이단성에 속한 사람들을 이단 명단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뭐 이단 치면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단성, 이단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대다수 사람들, 대다수 목회자들이 이단성은 곧 이단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극도의 명예훼손이고 인권유린 행위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교 총회장, 그 다음에 2대 위원들에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제안은 뭐냐? 이단은 아니지만 당신들 장로교인들의 그 믿음과 실행과 좀 다른 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이단성으로 지금까지 규정했으면 이제부터는 그거를 해제하고 이단성으로 분류하지 말고 우리 교단의 믿음과 실행과는 상위성,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분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면은 안 나오잖아요. 이단하는데 안 나와야지. 이게 이단하는데 이단성이라면 벌써 이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문 매체에도 뭐라고 쓰냐? 상위성,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써야지. 이단성이 있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쓰지 말라. 이단성은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성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성이라고 일단 신문 매체에 이렇게 쳐서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가면 그냥 거의 100% 이단이 되고 마는 이런 현실을 장로교 목사님들 아시냐? 그 얘기야 제가. 총회장님들, 이단 대책위원장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이단성 지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단성 지정한 거 다 집어치우고 뭐로 바꿔요? 우리 교단과는 믿음과 실행에서 상위점이 있다든지 뭐 상위성이 있다든지 이런 말로 좀 바꿔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이건 윤권 유린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해갖고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진짜 이단은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들, 오역이 된 이런 특정 구절들에 의해서 양산이 되고 있다. 안상홍, 그 다음에 뭐 동방의 독수리, 그 다음에 신천지 배려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오역이 돼서 그거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 이단이 되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개혁성경 그 특정 구절 보다가 이단이 되는 이런 일, 대한성서공회를 좀 찾아가서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항의 반문하고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해. 우리 교회에 연락하시면 저 개혁성경 분석 책을 드릴 테니까 저걸 좀 읽으시고 그 대한성서공회를 좀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좀 항의 반문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한국교회 목사들과 대한성서교회는 석고 대죄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라도 바르게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려요. 맞춤법에도 맞지 않고 문법에도 맞지 않는 걸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출간해서 판매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읽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만 빨아가면 안 된다. 성경으로 인해 이단이 생기는 이 비참한 현실을 총회장님들, 이단 대책위원장들, 또 목사님들이 좀 이해하고 대한성서공회를 좀 가서 항의 방문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문제가 어디에 있냐? 대한성서공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대를 펼치고 있는데 민영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4세인데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17년을 하고 1998년부터 대한성서공회 번역실장을 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성서공회 총무 모든 일을 이제 관장을 한 그분이에요. 그분 시대의 표준 새번역, 개정개정판, 개혁개정판, 개정개혁, 공동번역 개정 이런 것이 이분이 일하는 동안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30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변선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변선환. 이 변선환 박사가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뭘 주장했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종교 다원주의. 근데 이 사람이 뭐냐?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장도 하고 신학교 학장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1990년에 불타와 그리스도라고 한 글을 써서 그래서 이런 거 주장하다가 결국 1992년에 종교재판 받고 목사직 박탈당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자, 2023년도에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이름이 그때도 지금도 그가 옳다. 여기 나온 그가 변선환입니다. 아, 그때 변선환이 옳았고 지금도 변선환 얘기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옳다는 게 이게 2023년도에 나왔어요. 뭘 얘기하냐? 변선환 학장의 종교다운주의, 종교해방신학 등이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았다는 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도 4.3 폭동 이런 거 일어나서 대한민국 정부 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뒤바뀌고 있는 이런 현실, 지금 이런 일이 감리교 신학대학 여기에서 일어난 그 일 가지고 똑같은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가면 책에 1부가 있고 뭐 2부가 있는데 1부의 첫 번째 글 쓴 사람이 누구냐? 민영주 박사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글이 누군지 알아요? 도올 김영옥이에요. 변선안을 말한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 해방신학, 민중신학 하는 사람들이 변선안에 저와 같은 다원주의 신학이 옳다는 걸 주장한 사람 여기다 다 글을 기고해갖고 30년 전에도 변선안이 옳았고 지금도 변선안이 옳다. 여기에 1번 타자가 민영진 박사예요. 민영진 박사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인데 이런 자유주의 해방신학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네이버, 구글 등에 가서 민영진 박사든 목사든 이렇게 해서 쳐보면 책이 나오는데 다수가 민중신학에 대한 거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에요. 이런 분이 무려 10년 동안 대한성서공회 이끌면서 개혁개정인 이런 성경 작업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성경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나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의 본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고정이 되면 그건 죽어있는 거고 그죠. 성경이 계속 3년마다 3년마다 네슬 알렌드판 이런 게 3년마다 3년마다 계속 바뀌면은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예.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 안타까운 글을 쓴 이 교수를 세상 자유주의자들은 위대한 신학자로 이제 추앙할지 모릅니다. 이 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다음 가서 보면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저자가 누구냐? 민경식. 아까 그 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민경식 박사, 위키 박사, 위키 백과에 가서 찾으니까 민경식 박사는 성서학자인 대한성서공회 민영진 전 총무의 첫 아들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신학과 거기서 공부하고 독일 민스터대학교 거기는 알란드라고 하는 네슬 알란드판 이 지은 말 그대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세운 신약 성경 본문 무슨 연구소가 있는 거기인데 거기서 본문 비평 이런 거 공부하고 지금 연세대학교 뭐 학부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구라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혁성경, 개혁개정, 새번역 등의 편집, 총괄 이런 거 총괄하던 민영진 박사의 아들이 민경식인데 이 민경식 박사 제가 가서 네이버 가서 민경식 다원주의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블로그 글이 나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학생이 아마 쓴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 성서를 의심하자. 제목이 민경식의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제목이 성서를 의심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교수님, 당신이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한다고 말하셨을 때나 진정한 성경은 한 손에는 빵,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이 아니라 그저 빵이라고 말하셨을 때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의례 배타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교수님 덕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마 교수님의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문자주의라고 읽으면 안 되고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면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독교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본문 비평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비평학은 수많은 필사본들을 가지고 성서 원본을 복원하려는 학문입니다. 원본이 다 소실됐기 때문에 학자들이 원본을 복원하려는 거예요. 잠깐, 성서 원본을 복원한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 성서는 원문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필사되고 인쇄되면서 조금씩 변형됐습니다. 이게 민경식 박사 이제 가르친 거 그대로 쓴 거예요. 교수님은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를 통해 성서가 완벽하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은 당연히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책이나 역사책은 윤리책으로 여기는 것 역시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신에게 다가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이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수님의 개방적인 자세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 민경식 교수 강의를 들은 학생이 제목이 뭐예요? 성경을 의심해야 된다. 그게 올바른 거라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민경식 박사 논문이 뭐냐? 종교다원주의 역학과 해방의 실천. 아버지하고 똑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2024년 4월 15일에 여기 신문 가서 보면 한국기독교양학회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징계 철회 요청 서명.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신대 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진화론, 유신 진화론 이제 가르쳤다 이래갖고 서울신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기독교교양학회에서 저거 빨리 철회하라고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 회장이 민경식이에요. 회장이. 자, 장로교가 이제 이단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단 지정할 때 좀 자유주의자들을 좀 이단으로 좀 지정을 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총회장님, 이단 대책위원장,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장로교는 좀 자유주의, 이런 거. 여러분, 다른 교회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교파,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이런 거 가르친 사람이 이단으로 해야 될 때가 이단 대책위원 아니에요? 지금 교회나 신학교 안에 또 목사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을 색출해서 이단으로 규정해야 되는 게 이단 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냐. 이번 2024년 9월 총회에서는 제발 좀 그런 일을 좀 해주기를 총회장님과 그다음 이단 대책위원장님께 뭐 많잖아요. 교단들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어요. 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훼손이 돼서 원본다의 소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불신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자들이 내가 내 손으로 성경 고쳐줄게. 이렇게 지금 성경을 회복하고 복구하고 있다는 이런 말,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총회장, 그 다음에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단대책위원장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낼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원히 100% 순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말 듣고 어떻게 목사님들이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총회장님들이 기뻐할 수가 있고 이단 대책위원장들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 성도들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조상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웨스트민스터 1647년에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완전하게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화 섭리로 원본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순수하게 보존하셨으면 우리가 믿는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순수하게 보존이 됐다고 여러분의 선조들이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어요? 아니면 지금 모든 게 지금 소실이 돼서 학자들이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이 말이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제발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저대로 믿으실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대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모든 원어 단어들이 사상 유례 없는 그러한 보호 때문에 보존이 돼서 거기서 정확하게 나온 그런 성경 말씀, 그게 영어 킹잼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게 그게 무슨 이단이고 뭐가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의 말씀들, 여호와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 아니어서 정지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 구약 신약 다 합쳐서 모든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존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 정확하게 번역된 그런 성경, 지난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런 성경.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영국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고 영국에서 아마 가장 큰 침례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의 공식적인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은 뭡니까? 이메일로 타이핑을 쳐갖고 그랬더니 거기서 즉각 대답해 왔어요. 우리의 공식적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스펄전이 외치던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그 강당에서 그 목사님 지금 선포하는 그 성경이 뭐로 돼 있어요? 킹잼 성경에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오피셜 버전이 영어 킹잼 성경이다. 자, 지금부터 이런 모든 자료 목사님들 받아야 가서 이제 보시고 할 테니까 keepbible.com 네이버에 성경 지킴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자료실에 가면은 자료실 거기 문서 자료가 있어요. 그 문서 자료 들어가셔서 누르시죠. 가서 보시면은 누르세요. 성경 바라보기,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나 이런 거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지금 1948년 저 땅에 들어온 저 이스라엘이 진짜 아브라함 씨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야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책, 칼빈주의 비평. 그래도 남이 뭐라고 비평하는가 한번 가서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려면 거기 가시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왜요?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해서 그냥 제가 거저 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다운받고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탁의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단성이라는 그런 단어 없애셔야 됩니다. 이단성.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그런 일. 정말 대형교회, 뭐 장자교단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정말 장자교단이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교단이고 하면 그런 애매모호한 말로 무고한 사람 이단으로 만드는 그런 일 하지 말기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상위성, 차이점. 요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발표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저도 이단성이 있다고 여러분 그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이제부터는 상위성이라고 얘기하고 차이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 돼요. 결코 저를 이단성이나 이단이라고 하면 말씀드리는 앞으로는 그냥 두지 않겠다.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튜브 인터넷에 저를 이단 뭐 어쩌고 해서 놓은 게 3,400개 글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쓴 사람들 속히 자진해서 빨리 지우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17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나와 아니면 킹잼 성경을 믿는 우리와 함께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보, 우리의 행로에 손을 얹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